안녕하세요. 세길기획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좀 선선하더니 이번 주에는 낮 시간에는 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의 챕터 3, 제3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장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젊은 관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요청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기 부인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29절과 이 30절에는 문자적으로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마음속에 자기 부인을 하고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29절과 30절 말씀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배를 받고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세에 구원의 은혜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월터 첸트리 목사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이 주님의 요청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학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가 쉽죠. 이런 메시지를 누가 즐겁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을 누가 선뜻 택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을 저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다음 문단에서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주님의 요구를 반드시 말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혹시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이 메시지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등을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쉽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인간적인 정서에서 볼때좀 무겁게 들리고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쏙 빼놓고 달콤한 이야기로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달콤한 이야기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요청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 기독교 신앙을 따라가면 참 행복하고 참 밝고 참 미래가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출발을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이러한 문제에 어차피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실망하고 그때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자는 복음을 전할 때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반드시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인간들의 이런 정서나 인간들의 이런 감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실 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부자 관원 이야기를 볼 때 왜 예수님이 부자 관원이 이렇게 예수님의 요청이 부담스러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붙잡지 않았을까? 부자 관원이 이 요청을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등지려고 할 때 가서 그의 팔을 붙잡고 야, 네가 이 요청이 정말 지금 부담스러우면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를 따르자. 그리고 나중에 네가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이 그냥 등 돌리고 떠나갈 때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게 있어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얻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로 자기의 무리로 삼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이 주제, 이 메시지를 쏙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의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저자는 주님 자신이 짊어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일종의 원형 같은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결코 냉혹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뒤쪽에 지속적이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 자체는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 뒤쪽에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완전하게 만족을 주는 참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2절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힘들기 때문에 참으셨고 그 참으신 이유와 동기를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고 아셨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보상을 해주셨는지를 또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있었던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쉽다,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편안함,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안전, 기쁨, 그리고 다함이 없는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 가운데 혹은 그 삶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흐름을 좀 잡은 다음에 저자는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으로 뛰어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이 삶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과 부자 관원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자의 말인즉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도 결코 냉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흐름을 보면 먼저 예수님과 부자 관원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 대화가 끝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그 대화의 끝자락에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자 관원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이 부담스러워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사람들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또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경우 잃게 될 이 세상의 쾌락과 자기 부인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 본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힘들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여기 양쪽 그 저울에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쁨, 잃어버릴 수 있는 재산,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귀한 것들을 올려놓고 서로 비교를 해본다면 누가 자기 부인을 달콤하게 여기고 누가 자기 부인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거친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리고 정말 힘든 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자기를 부인할 경우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보화와 자기 부인의 삶을 각각 저울에 올려놓고 서로 비교해 본다면 십자가는 한없이 달콤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자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를 잘해요. 근데 그 비교의 기준을 항상 잘못 세우기 때문에 비교를 잘 하면서도 오히려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를 통해서 더 좌절하게 되고 비교를 통해서 더 깊은 슬픔의 자리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렇지만 이 신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비교의 기준을 잘못 세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힘들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또 쾌락과 또 재산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기준을 알려주실 때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릴 것, 우리가 손해볼 것, 우리가 힘들 것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세에 주실 영원한 축복, 정말 완전한 축복, 그리고 정말 다함이 없는 그 축복들을 기준점으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런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 환란을 항상 자기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평안과 성공과 부유함과 명예에 비교하지 않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영광의 큰 축복들을 항상 기준점으로 놓고 그것에 비교하고 그것에 비추어 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 큰 믿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마 부자 관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따르게 될 경우에 자기에게 따르는 손실과 손해를 기준점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버릴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그 기준점을 자기가 잃어버릴, 자기가 손해볼, 자기가 힘들 것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하고도 참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행복과 사랑과 영광의 기준점을 두었더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산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참된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었겠죠. 그런 점에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늘 기준점을 잘못 잡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신령한 일들을 정말 생각하고 결정할 때 무엇에 기준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저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한 주님의 보상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보상은 금세에 주어지는 보상이죠. 저자의 설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위대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늘입니다. 그것이 우선적인, 최종적인, 가장 궁극적인 보상이에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자기 백성에게 자상하게 배려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세에 있어서도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라고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저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있고 우리가 힘든 것 있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손해본 것만큼 우리가 고생한 것만큼 우리가 힘들어했던 것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인간의 관계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분량과 종류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 배를 다시 말해서 풍성하게 잃어버린 것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잃어버린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렇게 채워주신다, 보상을 해주신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 손해본 것과 유익 본 것을 딱 대차대조를 해보면 항상 유익 본 것이 더 많고 항상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보상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상은 내세에 주어지는 보상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금세에 대한 보상 약속보다 내세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금세에는 여러 배를 준다. 그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내세는요.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영원하고 참된 모든 행복과 은혜와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세에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복과 모든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은 산상수훈에서도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역시 내세에서 주어질 그 보상, 그 보상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짧게 결론처럼 안 보이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결론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서 자신이 포기하고 잃어버린 대가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 가지 태도를 취하면 마치 부자 관원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포기하고 중간이라도 포기하고 그 더 편안한 길, 더 안락한 길로 가고 싶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를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죠. 이미 주님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가장 힘든 자기 부인의 길을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서 걸으셨으니까 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완전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세에 있는 상급도 있지만 천국에 예비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 사실은 더 큰 기쁨과 더 온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저자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꾀를 부려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저자가 정리를 해주죠. 저자가 이렇게 정리하는 까닭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기쁨을, 즐거움을 어디에다 뿌려놓으셨냐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과정과 그 삶의 끝자락과 그 삶이 끝나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참되고 영원한 기쁨들을, 즐거움들을 뿌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 길로 안 가고 그냥 좀 나 편하고 나 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길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피해가지고 그런 길로 가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거기에 기쁨을 뿌려놓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서 사람이 누리고 얻게 되는 기쁨은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인조 기쁨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 여름철 하드처럼 먹으면 더 목마른. 그래서 신비하게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떠나서 사람들이 삶을 살면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즐거움을 많이 누리고 훨씬 더 기쁨도 많이 누리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목마르고 또 더 많은 자극과 또 기쁨을 유발할 수 있는 외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찾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약을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술이나 여자나 혹은 남자나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외로운 느낌들을 갖지만 그 마음 안에 술이 필요 없고 남자나 여자가 필요 없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극들이 크게 필요 없는 그런 든든한 기쁨을 그 마음 안에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저자가 이 세 번째 챕터를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챕터 3를 읽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들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미끼 혹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주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무조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을 당위성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주님의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는 늘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당위성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금세에도 손해본 것, 어려웠던 것의 여러 배를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보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오라고 자기 부인의 길 가운데 끝까지 서 있으라고 그것이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보상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근데 이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당위성일는지 사랑일는지 아니면 보상에 대한 약속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것은 앞에 1번에서 여러분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어떤 하나를 딱 지목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 이거 말고요. 실제로 지금 나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왜 금세와 내세의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큰 감사를 느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일을 망설이고 당연한 일 앞에서 어물쩡어물쩡 거리는 그런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부자 관원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그들 앞에서 그런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또 악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이 얼마나 한없이 자비하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인지도 깨닫게 되겠죠. 자, 네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금세와 내세의 보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당위성이 있고,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고, 보상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고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세와 금세에 예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가장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러면 그것은 참 이기적인, 정말 희한한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요소하고 그렇지 않은 요소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보상이라는 이 요소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현상금이 걸려있는 지명수배자 사진을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 지명수배자 전단이 뿌려졌을 때, 그 지명수배자를 잡으려고 이제 애쓰는 사람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시민으로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잡아서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희생당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한을 풀어주려고 이 사람을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현상금이 탐이 나서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현상금을 내거는 사람들 입장에서 현상금만 노리고 이 범인을 잡으라고 현상금을 내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시민 의식을 가지고 당위성을 느끼고 건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범인을 잡는데 협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해친 사람을 잡아서 정당하게 처벌하는 것에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의 뜻으로 아니면 격려하는 뜻으로 현상금을 내거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상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에 해주실 때는 그만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그만큼 우리를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런 보상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나를 옆에서 지원해주고 내가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 절망할 때 나를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한 가지 요소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큰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보상이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남은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동안 이 주제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삶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헤아려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일을 힘들어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할까 봐 보상에 대한 자상한 말씀을 여러 번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보상을 바라보며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통받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보상이 저희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당연히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생각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